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신명기 6장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을 때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죠.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그런 메시지인데 그중에서 6장은 특별히 후세대를 위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두테로 남이죠. 두테로가 둘이라는 뜻이고 남이라 율법인데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왜 두 번째 율법을 줄 수밖에 없었는가? 시대가 바뀐 것이죠. 40년 전에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의 율법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그 말씀이 다시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하길 바라며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뭐로 시작하냐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도나이 에흐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므, 아도나이 에하, 그분은 하나이시다. 네, 히브리어입니다. 있어 보이죠? 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하타, 너는 사랑하라. 에트 아도나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백호, 모든 걸 가지고 레바호, 너의 마음, 그리고 백호, 네, 백시, 너의 영혼과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리고 백호, 메호, 너의 모든 것,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얘기하는 것은 언제 이것을 기억하게 할 것인가. 되게 재밌죠?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거야.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는 모든 삶에서 이것이 기억나게 하라라고 말하며 또 어디서 할 것인가 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어디서? 너의 손목에? 저는 시계를 저 차고 있죠. 시계를 보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게 하고 미간에 붙여서 저희는 뭐 인도 사람들처럼 빨간 거 찍진 않지만 미간에 붙여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왜 이거 약속을 주는 겁니까? 약속을 통하여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기억하는 현우가 똑바로 난 쳐다보고 내가 너무 좋고요. 선생님 현우 고마워.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무 때나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걸 기억할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자, 우리는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를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아동이라고 부릅니다. 동자. 그렇죠? 어린아이 또는 동자. 동자가 한자로 따져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자를 사용하고요. 그 외에 솔잎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뛰어다니는 애들을 보고 야, 동자구나. 네, 잘 뛰어다니면 그게 아주 행복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란 말은 사실 이 말보다 더 안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뜻은 어리석은 아이라는 뜻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을 뜻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 1919년 우리 3.1운동이 터졌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이제는 독립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독립운동에 대한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을 계몽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파 방정만 했던 일이고 그래서 1921년도에 천도교를 통하여서 처음으로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23년도에 천도교에서 처음으로 이 나이 설정이 됩니다. 네, 처음에 근데 소파 방정안이 원했던 어린아이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일제 치하에 너무너무 암울한 사회니까 어린아이들이 다 풀이 죽어있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루라도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걸 날을 만들어 주자 해서 어린아이 날을 어린이날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컨셉에서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어떤 컨셉이 있냐면 어린아이 그러면 그냥 어린아이죠, 그죠? 또 어리석은 또는 밝고 아주 그냥 유쾌하고 어떤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어린아이란 말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어린아이란 말은 옐레드라는 뜻인데 원래 동사는 얄라드, 내려가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잘 사용되는 단어가 톨레도트. 여러분 톨레도트란 말 들어봤습니까? 창세기 때 아마 분명히 김광희 목사님께서 하셨을 것 같아요. 이 톨레도트에 대해서 약속, 계대, 역사라는 뜻이에요. 톨레도트가. 그러니까 얄라드 내려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려가면 그것이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가는 어린아이를 부를 때 사용하는 옐레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아이들도 아니고 단순히 밝기만 한 어리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니라 옐레드 무슨 뜻이죠? 역사를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날을 맞이하는데 어린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을 때 이 아이들 마음에 뭐가 생기면 약속이 심겨지면 그때 뭘로 바뀌는 거죠? 옐레드 역사를 믿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네,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같이 약속을 공유하고 있는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오늘 어린아이를 많이 맞이했는데 어린날도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 저는 정말 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들이 다 역사를 개대하는 아이들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릴 때 그렇게 자라왔던 겁니다. 근데 약속이 심기지 않았을 때 몰랐던 거예요. 이제 만약 지금부터라도 약속이 심겨진다면 여러분들 모두는 각각이 다 어떤 아이가 되는 거죠? 역사를 개대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이들을 내보낼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내보낼 텐데 이 아이들이 어떤 자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같이 역사를 짐지는 자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우리 뉴스 잠깐 일어나면 우리가 같이 축복하고 네,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은 땅에 샘물나게 떠나시니 그를 바라다녀 온 마음은요 당신을 통해 주 살아갈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맨날 빼먹더라고요. 그때마다 기도를 안 했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면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의미만 전달하고 네, 주여 네. 아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옐레드라고 바라봐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 톨레도트를 계속 우리가 기독하면서 이 톨레도트 이 약속과 계대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계속 바라졌습니다. 그 바라게 이어지는 방법부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을 심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오늘 했던 말을 아주 요약하게 본다면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오고 갈 때마다 이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그 아이들에게 알게 하는 것 그거 하나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또다시 가르칠 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 6장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거는 우리의 전체 삶으로서의 이 계명에 대한 겁니다. 모세가 이 마지막 유혹 같은 이 이야기를 다 했을 때 이 광야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혀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것이 뭐냐면 땅에 대한 거였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땅이란 약속으로 주어진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땅은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예요. 저들에게는 나라가 원래 약속이었음이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땅이 약속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루소가 말하듯이 민약이 아니라 루소가 말하듯이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걸쳐 나오는 그런 사람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에요. 그것이 증표로 주어진 것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약속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이 훗날 전 인류에게 확장시키셔서 번화하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주시도록 예정한 모든 자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받은 이 약속을 받은 신앙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취한 약속에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이 약속을 통하여 땅을 통하여 먹고 살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큰 역사의 안목으로 본다면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 귀를 넣어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언어 속에 드러나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신성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의식이 철저히 조성되어야 하고 그리고 숱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총체적인 연단을 통하여 인격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전의 사람들로서 신의 아들이 되었을 때 성경의 말씀에 서 있는 개인의 각각의 인격을 통하여서 저들의 나라가 지켜지고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별된 인류로서 그 인류의 죄로 정철된 역사에서 하나로 따로 떨어져 있는 구별된 백성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그렇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신성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신성으로 변화되면서 우리가 구별받은 자체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계속 드러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고난을 주신다는 것. 그 고난을 통하여서 완벽한 인격들이 점점점 갖춰지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신앙 인격에 그 땅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함석헌 씨가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려는가 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우연한 기적으로 구원될 것도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것도 바라지 마라. 우리는 기적과 우연을 통해서 뭔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기적은 이와 같은 성경 위에 선 인격의 사람, 인격의 사람, 어떤 인간의 사조에도 광분하거나 휩쓸리지 않고 어떤 인간의 사조, 우리가 지금 뭐 자본주의 사조도 있고 실존주의 사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조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물질주의 사조 다 벗어나서 과학주의 사조 다 벗어나서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역사 속에 해석해내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역사가 있고 그 안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석해내고 자기의 언어로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주체성을 길러내기 위한 수단이 이적과 기적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인성의 변화와 정화를 위해 역경을 통해서 힘쓰는 것이 없이 한갓 능력과 구원과 기적만 구하는 국가의 역사는 하나님께 우리는 맨날 그런 걸 강구하잖아요. 우리는 거기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우리 인격적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간섭을 통해서 바꿔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격적인 인성의 변화와 정화를 위해 역경을 통해서 힘쓰는 것이 없다면 없으리는 한깟 능력과 구원과 기적만 구하는 국가의 역사는 잘못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삶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인생도 망치고 그 다음에 건전한 영을 받지 못할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함석헌 씨가 오래전에 고발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는가? 마찬가지로 저희 스테이트 칼리지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이적과 기적을 바라는 것인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들여서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의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율법을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리고 복을 누린다는 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의 축복도 복입니다. 네, 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먹고 살 걸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을 주기 전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매출하기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서 경작해서 먹고 살 풍족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천박하다고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질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누려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땅을 통한 복이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되겠네요. 이 복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회복된 질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이 실현되는 나라로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 부모가 갖고 있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비전을 아이들에게 계속 개대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계속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르친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의 오늘 명제를 살펴보시면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된다는 것,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여러분 주어집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그 의미가. 네. 생각할 시간을 한 50분 좀 드릴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종된 것에서 자유제된 것을 하나님이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야 의가 속격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단지 속격의 의가 속격은 매니지먼트가 있을 때 속격의 의미가 있잖아요. 내 것이라는 것은 내가 관리할 때만 내 것이잖아요. 내 육체를 단련시켜야 내 육체가 건강한 거죠. 내가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니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라는 하나님의 백성, 속격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뤄내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매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때 하나님의 속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속격은 더 나아가서 자유자로서의 속격을 우리에게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묶여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뜻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속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God uses us, but sometimes we use God. That is genitive meaning. 맞는 거죠? Genitive? 속격 맞는 거예요. 속격 오부. 갑자기 뭐 한글을 하다 영어를 하니까 헷갈립니다. 네, 이 속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속격을 잘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원장으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이것을 풀어보면 10개의 계명이 되는 거죠. 10계명이 되는 겁니다. 10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이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두 개의 계명으로 추격을 시켰죠. 하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두 개의 계명으로 바꿔놓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One command equal ten commandments equal two command in New Testament.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위해서 이게 얼마나 율법이 근데 굉장히 좋은 것인지. 우리가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율법은 좀 어떤 느낌이에요? 자, 일단 먼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라 율법은 완성된 겁니다. 신약 시대에 와도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은 율법 자체로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야라, 던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누구에게, 인간에게 던지면 그것이 명문화된 글씨로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는데 그게 십계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담겨져서, 우리에게 던져져서, 우리에게 비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기록되는데 그것이 토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고 익혀나가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목적이 십계명, 율법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율법이 정말 그렇게 좋단 말입니까? 네, 정말 좋은 겁니다. 율법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물고기를 가두는 어망처럼. 네, 어망처럼. 거기 막 못 벗어나가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망을 좀 크게 쳐놓으셨어요. 우리는 조그만 물고기라서 어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망을 왔다 갔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상어는 그 어망에 못 들어와요. 망을 이렇게 쳐놓으셨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놀 수도 있고 밖에 나갈 수도 있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상어 같은 존재들은 어망에다 걸려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의미라는 겁니다. 율법은 언제 주어졌냐가 중요합니다.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우리가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주어졌습니까? 나오고 난 이후에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율법은 예, 나오고 난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미 이루어졌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억압하기 위한 뭔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잠깐 네 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성도에게 용서하셨다는 표징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출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백성들 끄집어내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줄게, 너희의 죄가 이제는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표지로서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바른 길을 제시하게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것과 연관이 있어서 그 죄로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율법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은 교육과 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분리의 의미의 성결의 목표로 주어진 것이 저희 율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과 성장, 분리와 구별됨 그리고 성결의 목표로 주어진 게 율법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들으면 우리가 꼭 아 완성해야 되는가?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완성하라고 준비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죠. 결코 이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엇으로 이것을 삼아서 기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그거 생각하면서 주신 겁니다. 그냥 주신 겁니다. 그냥 주신 겁니다. 율법은 먼저 언약이 있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생활의 규칙이지 의롭게 되는 규칙은 절대 아닙니다. 생활의 규칙입니다. 죄인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준 사람에 대한 안내서가 율법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데이비스라는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율법은 언약이 있고 약속이 먼저고 율법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생활의 규칙이지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지켰다고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는 거는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는 거룩함을 추구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을 그걸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주일 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안 되는 걸 가지고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싸워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더 의지하게 되고 복음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 너무 되기도 해야 되긴 하는데 살아가려면 성공도 해야 되죠. 성공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성을 깎아서 하나하나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 때는 육기 갖고 있는 그 연약한 것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되어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멘 하셔야 될 때는 네. 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십자가는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십자가 율법을 지는 것 그것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자기의 그런 만큼 자기의 그런 만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선택하려고 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그것만큼 지고 가는 겁니다. 율법의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깨달았습니다. 아, 난 그럼 이만큼 사랑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나는 이만큼밖에 못 깨달았어요. 근데 요만큼만 하지. 더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근데 이만큼 받은 사람이 이만큼을 하면 아,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 이만큼 받았는데 왜 깨닫는 것만큼 하지 않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시험 가운데 이제 불기둥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가면 두구덩이 연단을 막 받고 났는데 세탁기에 막 물 들어가듯이 한번 막 탈탈탈 떨리고 죄가 막 씻기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끄집어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순종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율법의 또 다른 목적은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율법의 목적은 모든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거룩하고 죄가 없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나실 때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그 사랑의 계명을 살아가라고 초청하신 거랍니다. 초청하신 거.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우리에게 살아보라고 선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사랑으로 늘어가고 거룩함에 대한 추구가 더 커지며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더욱 적용을 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그 본분을 더욱더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 우리의 이웃과 함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으로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졌지만 현재적으로는 우리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입니다. 네. 축복의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율법을 통한 십자가가 우리의 육체가 계속해서 죽어져 가는 것.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흥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부흥 굉장히 많은 말을 하는데 부흥이 성경에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지 선다를 주겠습니다. 한 번, 열 번.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하박국에 딱 한 번 나와요. 속히 부흥 켜서서 한 번 나와요. 그 단어가 하야라는 말인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근데 하박국의 역사를 보면 어떤 시대냐면 하박국은 유대에 다 멸망에 관한 마지막 시대에 백성들에게 외치는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때 뭐냐면 빨리 바벨론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이 백성을 다 포로로 잡아가시옵소서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가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하고 다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완벽하게 사라져 있고 죄가 지금 불타는 곳에 냄새를 맡아보면서 아 죄가 사라지고 있구나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그것이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가 이 죄에 대한 고백이 많아지고 죄를 하나님께 내놓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당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여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된 신앙으로서 네. 이 십자가가 있어야만 죄가 타는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오늘 율법을 주신 이유도 딱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소송케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정말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고, 야, 난 아직 하나님이 그런 사랑 못 받아봤는데 당신 지금 사랑 가운데 있군요.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네. 고난 가운데 계시니까. 그때 같이 위로하고 집에 와서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정말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인 걸 우리가 인정하고 정정씨 제가 요새 시간 잘 못 맞춰가지고 맨날 설교가 맨날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 중요한 얘기는 같이 하나 더 나누고 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네, 교육의 첫 시작이라는 부분입니다. 왜 모세가 굳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왜? 왜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실론이 정립이 되어 knowing God and then knowing earth 우리를 그 다음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knowing human 인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신관 이걸 우리가 철학적으로 대신관이라고 그러죠. 신에 대한 관점이 정립이 되어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관점이 정리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로 바뀝니까? 피조물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자예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생각이 없다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세계 1, 2차 대전처럼 되는 거예요. 독일이 왜 사람을 그렇게 나치들이 사람을 다 죽였습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디 앞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신 앞에서 봤으면 하나님의 앞에서 봤으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본 겁니까? 성냥 일곱과 인나오 뭐 그런 존재로 본 거죠. 인간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정립하는 게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터닝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또 보여질까요? 만약에 이것이 관점이 없다면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 속에서 바라봤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신격화시킵니다. 신격화. 인도에 가면은 저도 들은 얘기인데 확인해보진 않았어요. 신이 1억개라는 거야. 1억개. 모든 것들이 다 신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난 그런 단어가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정도로 많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365일 신이 아닌 날이 없고 네. 신이 출생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런 나라에 한번 살아보세요. 머리가 이게 온전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막 계속 부딪힐 거예요. 어떤 날은 나는 천둥의 신, 나는 바람의 신, 그 다음에 이 뭐야 해의 신, 막 다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추수하는 날이 됐어요. 추수하는 날이 되면 어느 신을 섬겨야 돼요? 그때는 해가 쨍쨍 뜬 신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신들은 비오는 날을 비오는 날을 좋아하는 그 신을 섬기고 그럼 서로 둘이 부딪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를 사전에 처방하기 위해서 이 모든 피조물 위에 내가 창조주로 존재합니다. 그게 아도나의 야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다 피조물이지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에서 물질을 바라볼 때 물질을 신격화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신격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립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자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인간을 유익하게 만들어놓은, 그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을 영광하게 만들어놓은 그냥 물건 자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었더라. 예, 그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물질의 특성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를 말씀한 것을 이제 인간의 지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그것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있다면 그것은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정립이 됐죠. 대신관과 대인관과 물질관. 그러고 난 뒤에 이거 정리되면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윤리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게 없죠. 이제는 동일한 연약한 죄의 본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싸워나가기 위한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동지구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동지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거기에 윤리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거기 윤리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루터의 사회계약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것에 기반이 됐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갈라디아 3장 28절, 저희 2주 전에 나왔던 거기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새로운 사람밖에 없다. 무엇과 무엇이 철폐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 없이 다 하나인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동지가 되고 서로 도와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윤리관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남는 거죠. 이 시간론, 역사관이 정리가 됩니다. 시간이나 시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고 있으면 역사.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생각에서는 역사는 없고, 네, 역사는 없고요. 우리는 역사기라고 해서 따로 떼어나 열왕기상하에 그다음에 역대상하 이렇게 따로 떼어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예언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관점에서 예언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시오, 그분은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관점을 갖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을 누구에게, 여러분만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여러분 후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엇을? 신관, 인간관, 대물관, 그 다음에 윤리관, 역사관, 이 시간관을 가르쳐줍니다. 시간이 많으면 이거 갖다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관점을 갖고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이 관점을 갖고 이 관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을 대하고 역사를 대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이 기독교 교육은 다른 뭐 인문학 교육이나 기술 교육하고 다른 겁니다. 이 교육을 사실은 고등학교 때 끝났어야 돼요. 고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 만났어야 되는데 못 만난 거죠. 만나고 그때 정립이 돼야 이걸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육을 배워서 마음껏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이 관점을 한번 다 정리하길 바랍니다. 어서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기서 출발하십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아이들에게는 너는 역사를 개대는 자야. 역사를 읽는 자야. 말씀해 주시고 이 고백이 있으면 그리고 이 약속이 너에게 심어지면 너와 나는 이제는 같은 동지의 길을 가는 거다. 같은 동지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동지다. 속히 그날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고 소망이 주어졌고 비전이 주어졌음을 저희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 또한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뤄가는 동지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셔서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잇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칭하고 그를 여겨주는 하나님의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